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7월 25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주와 선지자 23장, 애굽의 재앙, 265에서 272페이지를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과 잔혹함을 직접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부패한 가마에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바로를 대하시는 과정에서 여호와는 당신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고 잔인한 행위와 압제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의지를 나타내셨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지만 왕은 그 빛에 유의하기를 완고하게 거절했다.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그가 거절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게 결정되었다. 처음 표적을 거부하면서 그가 뿌렸던 반역의 씨앗이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부주아 선지자 268. 해와 달은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 이 신비로운 암흑으로 애굽 사람과 그들의 신들은 모두 노예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심판이 아무리 두려운 것이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들의 멸망을 원치 않으심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사람들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 부주아 선지자 272.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이 명백하고 올바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거부할 만큼 바로는 왜 그렇게 스스로 완악하게 행동하게 했는지 더 깊이 생각해보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토록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경고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항상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길이 자신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죄 가운데 완악해져서 완전히 비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가? 유다를 생각해보라. 2. 바로는 한때 자신이 애굽 땅과 백성에게 가져온 황폐함 가운데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선언했다. 당시에는 놀라운 죄의 고백이었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에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만나주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통해서 마지막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인가요?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묵상한 경험을 통하여 다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쉐마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자녀가 장성하였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 3, 4대까지 신앙 가문을 이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들을 자녀들과 함께 시작하였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젊은 부모들을 깨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을 한 그룹 만들어서 그 고3 학생들에게 이 비전을 나누면서 리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젊은 학생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러한 신앙 가문에 함께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해주어서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문을 굳이 나눠보자면 1절은 영적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를 3개만 뽑아보았습니다. 산 제사, 영적 예배, 하나님의 뜻. 이렇게 세 단어를 핵심 단어로 뽑아보았는데요. 주제 문장은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나옵니다. 그 앞에 어떠한 말씀들이 있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네, 12장 1절에서 2절 그 앞에 11장의 내용에는 이제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를 권해야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를 권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왜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해야 되나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권할 때 그를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그리고 내 기준으로 세워서 어떻게 충고를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권고를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를 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의가 앞서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비라는 단어하고는 정말 관계가 없이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막 끌고 가려고 했던 저의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권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몸,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몸을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봤는데 사실은 이 몸은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함께하는 지체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흠도 없고 또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또 정신도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조건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제물이란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살아있는 행동, 양식. 사람은 죽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산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인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물로 드려졌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예배가 영적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예배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있어야지만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반드시 거룩한 산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에 이 죄가 거리를 내었기 때문에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거룩한 산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피를 묻히는 것만이 오늘 거룩한 산 제물로서 드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성공에 대한 양식들입니다.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도 또 자신들도 모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저 뒤로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양식을 따라 유행을 쫓아 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새로움이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없이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랑 함께 가야 되는지 여러 하나님의 일을 준행함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면 좋으냐고 상담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함으로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자신 개인이 예배 개혁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위협적인 환경 속에서 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에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도자와 또 이 리더십을 가진 부모와 각 기관의 기관장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말 못하는 짐승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계획적으로 일을 합니다. 힘센 사자들도 사냥을 할 때는 각자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커다란 물소를 쓰러뜨리거나 할 때는 돌아가면서 공격을 감당합니다. 식물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자기의 얼굴을 돌립니다. 나뭇잎들도 해 뜨는 방향으로 잘 자랍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야말로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은 한 주일의 첫날에 세우며 한 달의 계획도 달이 시작하는 첫날 세워갑니다. 마찬가지로 한 해의 계획 역시 그 해의 첫날, 첫 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을 따라서 실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 계획에 함께 하실 때 그 계획이 넉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제 꿈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소박하고 단순했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껏 차를 탈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향은 굉장한 산골 마을인데 저희 고향은 하루에 버스가 몇 대 다니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집은 매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차를 타볼 기회조차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버스가 다니는 신장로에 나가서 오랫동안 지나가는 버스를 기다린 경험이 매우 많았습니다. 단지 버스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멀리서 버스가 나타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버스가 저희 앞을 지나 멀리 사라지면 그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명절 때 엄마를 따라서 시장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설날이 가까워지자 엄마가 오일장이 열리는 시장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오일장은 우리 마을에서 십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매우 추웠습니다. 살을 에이는 찬 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더군다나 아침 일찍 엄마는 시장을 가시겠다고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어린 제가 울면서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졸랐습니다. 한참을 실랑이를 벌인 끝에서야 저는 엄마를 겨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야 하고 올 때도 걸어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춥고 힘들던지, 더군다나 가는 도중에 빠른 길로 질러 가는데 섬진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다리도 돌다리도 없는 그저 차가운 물을 걸어서 건너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미끄러운 물길을 엄마 손에 붙잡혀 겨우겨우 건넜습니다. 그렇게 시장에 도착해서 장을 다 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를 졸랐습니다. 갈 때는 꼭 버스를 좀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때는 버스를 탔습니다. 비좁은 만원버스, 비릿한 냄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갔습니다. 금방 우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날 온 동네 친구들에게 버스 탄 자랑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버스 탔다고. 우리들은 버스 한번 타보는 것이 그렇게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꿈은 자연스럽게 버스를 운전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고속버스 운전사.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1977년 겨울, 처음으로 서울에서 일을 하던 형이 서울에 집에 왔다 올라가는 길에 저도 형을 따라 서울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고속버스였습니다. 고속버스가 전주를 출발하여 서울을 향하여 가는데 고속버스는 매일 보던 시골버스와 너무 달랐습니다. 첫째는 차가 달랐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색깔도 이뻤습니다. 둘째는 시골버스는 남자가 차장을 하는데 고속버스는 예쁜 유니폼, 곧 단복을 입은 누나가 차장을 했습니다. 셋째는 시골버스는 운전사가 잠바 하나 입고 운전하는데 고속버스 운전사는 멋진 유니폼을 입고 운전했습니다. 거기다가 하얀 모자를 쓰고 운전을 하는데 뒤에 앉아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넷째는 그동안은 시골버스가 무지 빠른 줄 알았는데 고속버스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서 차가 달리면 뒤에 엄청난 먼지가 날리는데 고속버스는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데 먼지가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골버스는 울퉁불퉁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고속버스는 마치 유리 위를 달리는 것처럼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꿈은 고속버스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지금 목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고속버스 운전사였는데 오늘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의 계획, 제 마음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저 얘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버텼더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도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보십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진로를 전주에 입학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저를 처음 교회를 인도하신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에 입학해서 목회자 수업을 받고 목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저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속버스 운전사라는 그 소박한 꿈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고집 피우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쓰신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자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시된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의 질투와 시기심의 결과로 요셉은 자신의 일생에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부러울 곳 하나 없는 17살의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형들의 질투는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도에 지나쳐 요셉에게만 아버지 야곱은 구별된 특별한 채석을 입혔습니다. 아마 이대로 흘러만 간다면 야곱은 위로 10명의 형들을 제끼고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의 요셉은 자신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얼굴을 영영 볼 수도 없는 애굽까지 팔려온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아버지 야곱은 그 사실조차 모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으로 형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요셉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요셉이 보일 수 있는 여러 반응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포자기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것일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생각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훗날 요셉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 속에 그 정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안 순간 형들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요셉은 이미 20년 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이미 20여 년 전에 자신들의 머릿속에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생시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이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린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였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던진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정답입니다. 요셉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이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노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노라고. 요셉은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언의 신 살아남는 이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홀로 애굽에 들어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천사들은 요셉의 앞길을 준비하였다.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가슴이 벅차고 설레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겨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모든 분들이 개인의 구조로 온전히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요셉은 근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당대 애굽의 최고 권력을 누리던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 한 그 집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주인 보디발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집에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17세의 소년입니다. 이런 환경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겠습니까? 아마도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던 요셉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주위에는 온통 죄악들로 가득 찬 것들이 수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하는 행위들이 요셉으로서는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요셉을 엄청 힘들고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요셉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했습니다.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나 애굽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거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먹었거나 모습을 보였다면 그는 유혹에 쉽게 빠졌을 것입니다. 오직 요셉의 모든 관심과 생각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저런 요셉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처음에 보디발은 요셉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수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보디발은 요셉이 왜 자기 집에 와 있는지, 언제부터 와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인가, 처음 보는 낯선 소년 하나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묘하게 그 소년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얼마 전에 노예시장에서 사온 히브리 소년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발걸음은 활기차고 말에는 힘이 있고 긍정적이고 하는 일 모두의 예스맨인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의 아들인 양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른 종들은 언제나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대충대충, 건성건성, 느릿느릿, 세워라 내워라입니다. 달라서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어느 날 대단한 발표를 합니다. 모든 가족과 종들을 불러놓고 발표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부조와 선지자 214쪽은 이렇게 썼습니다.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근면과 보살핌과 정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애굽의 보디발 장군도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요셉의 유순함, 온유함이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복은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까지 탄탄대로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셉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시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감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당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까지 허락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한 것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비록 시험이 가혹하더라도 요셉이 이겨내리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보란듯이 넉넉하게 그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시험은 다시 생각해 보아도 요셉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주인의 아내로부터 이르러 왔습니다. 주인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면서 한 가지 제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식솔들이었습니다. 곧 자기 부인과 자녀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절대 요셉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번째 계명을 범하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매우 돌발적이고 간 것이었습니다. 매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기 난처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여인의 미움을 받아 수치와 투옥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은폐와 총애, 그리고 보상이 있고 한편에는 수치와 투옥, 죽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장래에 대한 모든 생애가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어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마치 에덴 동산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천사들이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서 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을 하늘의 천사들이 그렇게 염려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셉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 이 대답은 그 여인을 처참한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여인을 한없이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원칙 위에 굳게 섰습니다. 요셉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7쪽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인간의 법률이 때로는 준엄하지만 그것을 범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채 무사히 넘어가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일지라도 죄인을 숨겨주지 못한다. 자신이 홀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행위를 주목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마음의 모든 동기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 모든 행위야 말이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 앞에 우뚝 서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성실함 때문에 억울한 고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주인의 아내는 결국 요셉에게 더러운 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아니, 그녀는 요셉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의 남편에게 그렇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올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걸음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그 사람의 발걸음을 반드시 축복으로 이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